본문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 말씀,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세워지는 그 시점, 시기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몇 년 만에 이 되는 해에 이 성전을 건축하죠?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480년이 되던 해에 꼭 외워두라고 하죠. 너무 성경에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전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있던 그 성전 시대가 있었죠. 그것이 사사기 시대로 와가지고 실로의 성막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실로의 성막 교회가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회파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법궤가 떠돌이가 되죠. 그랬다 어디에 갔었죠? 아미나단 집에 갔다가 그다음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갔다가 드디어 이 다윗의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어디로 옮겨오게 됐다고? 실로? 실로에는 성막이 있고요. 다윗 성전에는 법궤가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법궤는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는데 성막은 어디에 있다고? 실로에 있고 법궤는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집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전세방살이를 하니까 법궤는 작은 아들 집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롱은 큰 아들 집에 가 있고 이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라는 것이 참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480년이 되는 해에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성전 건축의 그 시기와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의 이 장소, 위치, 성전 건축의 그 터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 터를 세운다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하나 짓려고 하면, 교회당 하나 짓려고 하면은 우리가 터를 얼마나 봐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기도하고, 주야, 주의 성전을 주시옵소서 하고, 땅 사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다가 어디 좋은 데 있다 그러면, 온 교인들이 가서 보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또 기도하잖아요. 성전도 하나 짓, 우리가 교회 하나 짓려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야, 교회 터가 모르겠다는데 또 좋은 데가 나왔어.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좋고, 여기도 좋아. 야, 이럴 때는 고민이 많죠. 주여, 이럴 때 어디를 지으면 좋겠습니까? 어디가, 여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터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터입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 점쟁이한테 가자.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여기가 좋더라 하니까 거기다 정하는 교회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그랬다 그래요. 왜냐하면 싸움이 나니까. 그리고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여기로 정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 성전의 터를 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터를 실로, 성막에 있는 실로도 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와서 그들이 거주했던, 주도했던 길갓, 우리가 사울왕 그 시절에는 길갓이 최고의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할례도 받았고 거기에서 제사도 지냈고 너무 중요한, 그리고 모든 행사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 길가에다 지을 수도 있고. 도대체 어디다? 예루살렘에 짓나? 성전을 짓는 것이 여러분 같아 어디면 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터를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찾아주세요. 아니 여기 프로젝터로 찾아주세요. 역대하 3장 1절. 쭉 뒤로 들어가보세요. 성경 뒤에 열왕기 지나면 역대하 3장 1절이 나올 겁니다. 안 나오나요? 열왕기를 쭉 다 한번 지나가보세요. 성경을. 열왕기 다 지났나요? 38.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나오죠? 나왔죠. 자,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야, 성전을 정할 세울 장소가 드디어 생각이 났어. 이제 봤더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성전이 어디라고? 누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역대하 3장하고 열왕기상 6장은 같이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봤더니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왜 모리아산인가? 예루살렘 모리아산인가? 했더니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고 또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여부스 출신의 사람, 여부스 사람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장마당이었다. 그 타장마당에 성전을 건축해라. 누가 정했다고요? 다윗이 정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야, 솔로몬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죠. 이제 거기서 건축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르난의 타장이라니까 여러분들 좀 생소하죠. 이게 사실은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제이콥 리더 돼 있고 정근 리더 돼 있고 두 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이콥을 아는 사람은 정근 리 이름은 몰라요, 사실. 근데 정근 리로도 아는 사람은 제이콥이 누군지 모르는데 바로 성전 건축에 참 이 오르난 타장마당이 어딘가 하면 이걸 또 우리가 보면 이 사무엘 하 24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이것을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은 뭐냐고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아라우나 타장마당에다가 여기에다가 성전을 정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무엘 하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기억나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다윗 말년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너무 태평성대하고 모든 나라 정복이 다 되고 나니까 다윗이 온 세상에 자신의 이 위대함을 자신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것을 한번 자랑하고 싶고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수를 조사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 군대 조직이, 내 군대가 군사력이, 군사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하도록 한 요압장군에게 지시됐어요. 근데 사실, 사무엘 2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화가 나셔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하여튼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화를 냈어요.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사무엘 24장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이 자기 군사력을 자랑해 보려고 그 군사의 수를 세웠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한테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군사력을 의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보다도 내 군사력의 강대함을 내가 더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종의 주의 종을 마음대로 처신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가시라는 선지자가 가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다윗에게 나타나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막, 가시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회개하던 이 다윗이 그렇습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제 거길 갑니다. 근데 거길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세 개나 내리셨잖아요. 징계 세 개 내린 게 뭐였었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세요?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징계 세 개 내릴게. 너희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네가 네 대적 원수의 손을 피해서 3개월 동안 피난을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는 백성들에게 질병이 내려서 온역이 내려서 3개월 동안 내릴 것이다.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게 됐어요. 다윗이 뭘 골랐다고 그랬죠? 3개월 동안 그 땅에 질병이 나는 걸 이걸 골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질병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땅을 뒤엎어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이제 회개를 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 사자가 아직도 3일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너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잠깐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타작마을에 가요. 타작마당에 가요. 그래서 가시 나타나가지고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아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단을 쌓게 되죠. 그때 다윗이 가면서 여부스에 가서 이제 여부스 사람인 누구요? 여부스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옛날 예루살렘 이름이 여부스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부스 땅이니까. 그 여부스에 있는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갔죠. 그래서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니까 이 아라우나가 뭐라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몽땅 다 드릴게. 이 땅도 쓰시고, 그 다음에 번제한 소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뗄나무 장자, 그 다음에 모든 걸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십시오 하고 아라우나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다. 내가 여기서 그렇게 공짜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땅을 내게 팔아라 하면서 그때 뭐라 하냐면 24장 24절에 그래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산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내가 내게 값을 주고 살 것이야. 이 땅을 내가 왕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다 이거 절대로. 그리고 이 땅이 값 없이 그냥 제사의 제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 제물을 소를 갖다가 거기에 올려놓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사무엘하에 안 나오는데 역대상에 나오는데 그렇게 불을 내리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너무 감동해서 뭐라 하냐면 역대상 22장 1절에 본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 제사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서 제사를 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성전의 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내가 돈을 주고 산 내가 금 600세겔이나 주고 산 그 땅에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 이름인데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좀 다르게 쓰여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개명을 했는지 아니면 그 아들 이름인지 그건 성경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데 가만히 봤더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모리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백상 때 하나님이 애 어떻게 낳았습니까? 아니라 내가 내년에 너에게 아들 준다 해서 백상 때 약속을 받고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약속 백상에 무슨 애를 낳겠어요. 그런데 백상에 난 아들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나한테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한 그 바로 산이 어디냐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에요. 이 그 산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한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내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은 여부스 땅인데 넓어요.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이 바로 이 다장마당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누구를 제물로 해서?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너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너는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일을 하러 갈 때에도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전히 나를 초점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어디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니까 수양을 준비해서 그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수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수양 예비된 수양으로 제사를 쌓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던 게 천년 지나야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다. 천년이나 지나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 수양을 딱 보면서 했던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 산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정하고 아, 하나님이 제물을 수양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아마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솔로몬 대에 와서는 그 이름이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그곳에 짓도록 그 땅을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가 그렇게 바꿔졌다.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땅은 모리아산은 그렇게 엄청난 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잘못하게 되니까 북부, 남부가 나눠지게 되고 남쪽 유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남쪽 유다가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죠. 그래서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멸망을 하면서 이 이방족 속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나중에 증거를 보면 모든 것이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금덩어리를 전부 다 금그릇, 뭐 금초대, 금향로, 금진설병, 등대 뭐 모든 걸 다 가지고서 바벨론 나라로 가지고 가버리고 맙니다. 성전도 이렇게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다가 포로 생활 60년이 지난 이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제 더 이상 섬길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때서부터 그 이후로 말라기 선지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우리가 아는 유대민족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된 그 이후로 나라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주이시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2000년을 가까이 도돌이 생활한다는 거죠.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재건한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제사를 지낼 사람들이 없죠.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엉망이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스룹바벨의 성전 이후 말라기 선지자가 잠시 후에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한 400여 년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어요.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아. 성경은 그 사이의 기간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성경은 아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그 400년 동안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마치 솔로몬 아들 이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해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가 창세기 50장 이후에서 출애굽기 1장까지 동안 한 400년 동안 역사가 없었듯이 역사는 또 한 400년 동안 없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없어지기 직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인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그 성전을 갖다 자기 위엄을 과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는 왕인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다스리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유대의 출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46년 만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아주 크게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46년 동안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46년에는 누가 지었다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건물 덩어리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유대인들 유대의 종교가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건물 덩어리만 있지.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죠. 얼마나 그 당시 아마 그 당시 이 유대 땅에서 최고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황홀해서 자랑하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장사꾼들만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돈을 청취하고 제사라는 이름 아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정산에 드리는 재물 양들과 비둘기를 팝니다. 세상에 먼 데서 오는 이 순례객들이 제사를 지내려니까 자기 사는 곳에서 재물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양을 사게 되고 비둘기를 사게 되는데 그걸 평상시 값보다 5배, 6배 비싸게 팝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아니고 이런 거짓된 성전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건물 덩어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 안 돼요. 성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런 성전이 드디어 세워진 지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영원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세웠던 성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 그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성전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을 끝나고 말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웠게도 저는 그 성전에 세워지는 첫 구절이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육신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숨이 막힌 거예요. 말씀의 육신은 우리 땅에 거하시네. 이 거하시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성막이라는 단어예요. 놀랍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뭐를 지으셨다? 성막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 거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테마노크죠. 성전입니다. 성막이라. 구약에서 말한 광야에 성막을 세우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성막을 세우되 너희가 이렇게 세우라는 그 성막이 똑같이 여기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놀랍잖아요. 성전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성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전의 모든 기능이 바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며칠 받아요. 40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몇 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서 성막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 생활 40년과 똑같은 40개월,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자신의 몸소 겪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광야 생활에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의 이제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먹을 걸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너희들이 사람의 떡, 이 세상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살아 새로운 만남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반석에 물이 목이 말라 물을 달라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생수를 우리에게 오세요. 바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저만 앞서서 환하게 불기둥이 가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초막절에 우리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요. 지금 하나님 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기둥 대신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선한 목자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선한 목자로서 양떼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이 되셨다. 그런데 그 성막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 같으니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 십자가로 마지막 세우는 속죄의 양으로서 세우는 마지막 제단이 바로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골고다산이 바로 다름 아닌 모리아산, 바로 솔로몬 성전터가 있던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솔로몬이 영원히 하나님의 처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세웠던 그 성전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찢겨진 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리아산 그 바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셨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해서 수양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이미 속죄한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제물은 수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장 아끼는 사랑은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수양처럼 바로 그 성전터에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드디어 그 예수님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드디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드디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우리 같은 놈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 성전의 머릿돌이 누가 되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럼 성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우리가 성전,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셨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 성전이 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다를 내가 값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 않겠다 하고 금 600세겔을 바치고 삽니다. 바로 우리 이 성도들 하나하나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돈으로 사셨어요.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는 거예요. 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를 하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간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성소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성소에 성전에 터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려버렸어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다를 금 600세겔 주고 산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모양을 그대로 따라왔어요.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이 우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6장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엄청난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사도가 얘기하기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값으로 쓰게 됐어요. 무슨 값을 주었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는 이 값을 죄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 값만 넘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값으로 사서 세워진 교회들이고 성전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의 역사라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팔아서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값을 주고 샀던 그러한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넘어가면 더 엄청난 얘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란 바로 우리 각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시기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바로 성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가하신 하나님의 가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 가는 새로운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의 성전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우리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이 성전 봉헌 예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없어졌어요. 우리 자신이 이미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돼. 우리가 예배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조차도 우리 자신의 성전이 이 땅에 있을 동안만이에요. 이 영원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한 성전은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저기 하늘나라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성전으로서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 성전조차도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고 더 영원한 처소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똑같이 그 성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가실 처소는 어딘가?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본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었다. 솔로몬은 지금 그 성전의 그림을, 모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 이 귀한 가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월급쟁이 사장보다도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공사 500만 달 만불짜리 공사하는 공사 이 사업주보다도 사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그 어떤 성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도가.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바로 우리가 성도들, 성전이죠. 이 성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성전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성전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 거룩,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누추해서 나한테 오신 게 아니라 나와 교제하며 나와 친교하며 나와 함께 살고 동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내 속에다가 나에게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부르시기를 내 자녀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성전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셨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금촛대처럼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진설병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향로의 불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제물을 향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정말 주님이 24시간 내 평생 내 안에 거하시면서 전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안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까 불과 유황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이것을, 이 감격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격, 그 의미를 모른다면은 이거는 또 얼마나 비극일까요? 얼마나 수치일까요? 얼마나 엉뚱한 일일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르쳤다 보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썩어가는 복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능력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성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의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바로 새하늘 새 땅 그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자,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